고린도전서 10번 메시지.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한 네 가지 중요한 문제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처음 10장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이 구절에서 언급된 모든 요점들에 대해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1장 2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울이 저희와 우리의 주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입니다. 체험의 순서 면에서 볼 때 이것은 2절의 귀중한 요점에 뒤따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6장 17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주님과 한영 되는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에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과 관계됩니다.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구절은 주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에서의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은 그리스도가 저희와 우리의 것이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과 주님과 한영되는 것과 주의 상입니다. 바울의 인격과 그의 영.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의 신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은 변함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다른 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도둑이나 강도인 사람과 다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식이 있는 교수도 어떤 문제를 매우 제한된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다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 관리와 도둑 또는 교수와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전적으로 그 문제를 돌보는 사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바울이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 안에서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영을 접촉하는 것은 곧 그의 존재의 실제를 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은 그의 존재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곧 실제적인 당신이며 참된 인격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의 실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며 우리 신체적인 몸의 측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격체로서 우리 존재의 실제는 우리의 영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종 화를 낼 때 가장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의 영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처신하고 어떤 방식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참된 존재가 가리워지므로 참된 인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나올 때만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실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분해서 화를 낼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영을 만질 때만이 우리는 그의 존재의 실제를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필자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쓴 것을 다만 표면적으로 검고 흰 문자대로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자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가 쓴 것의 깊이를 접촉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그는 삼일 하나님으로 주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충만되었고 침투되었고 적셔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온전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삼일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하고 구속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분배를 체험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과정이며 그 영이신 하나님은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삼일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위하여 그 안에 분배되셨다는 것과 이 목표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에게 분명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었고 그의 존재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짜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존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적셔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방식대로 다루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바울은 이 메시지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인용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취급하는 한 방면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각처에서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구절을 바울이 나중에 이 서신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전체 서신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작성하고 많은 각주를 쓰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이 구절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한 서술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내가 필자였다면 나는 아마 이 구절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절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도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고린도인들에게 있는 문제들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 미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이라고 바울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의 수신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적한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분열적인 고린도인, 즉 그들 자신이 바울, 게바, 아볼로 또는 좁혀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틀림없이 어떤 외국어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서신이 그들 가운데서 읽혀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당신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한 영임. 6장 12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음식과 육체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는 말씀을 삽입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이 먹는 것과 육체를 남용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 관계에 따라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약간의 이해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상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왜 삽입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고린도인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땅과 주의 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예표로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예표로서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하여 지나가므로 모두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명백하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예표로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사려 깊게 읽는다면 이러한 경고를 주는 바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 경고는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는 것과 관계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인들아,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을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버려졌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기업인 좋은 땅을 얻지 못했다. 너희들의 상황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인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 목표는 바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땅이신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고 그 대신 광야에 흩어져서 땅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리라는 약속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좋은 땅에 관한 이런 사고는 이 구절들에 명백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에 근거하여 경고를 말한 후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상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목적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좋은 땅의 누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을 잃는 것에 대한 경고의 계속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곧 그의 몸과 피의 교통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누림은 주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기시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누림. 이제 이 네 가지 사항들을 함께 취하여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그림을 제시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1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는 저희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분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얻게 되며 그럴 때 이 인격은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1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분기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누림과 참여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격의 누림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불렀다라는 단어는 2절에 있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그의 아들의 교통과 참여와 누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저희와 우리의 것 되신 분으로 누립니다. 이것이 2절과 9절 사이의 연결이자 계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기 위해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전기인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한 것을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합하는 이란 단어는 1장 9절의 교통과 동의어입니다. 교통과 합한다는 것은 같은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성도와 합한다면 당신은 그와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연합은 실제적으로 교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1장 2절과 9절 그리고 6장 17절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1장 9절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는 그 구절을 1장 2절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6장 17절의 합하는 이란 단어는 그 구절을 1장 9절과 연결시킵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 되신 분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합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교통을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 누림입니까? 이 누림은 10장의 만찬에 의해 상징됩니다. 주의 상은 누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상은 하나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이란 단어는 주님의 몸과 피의 교통에 관련하여 10장 16절에서 두 번 사용됩니다. 1장 9절에서 교통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16절에서 이 교통은 주님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상 위의 음식이 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과정을 우리의 음식이 되도록 닭을 요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닭이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기 전에 닭은 죽어야 하고 준비되고 요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상 위의 몸과 피가 되기 위해 죽어서 준비되고 과정을 거침으로 요리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가 누리기에 유용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사항들을 함께 취할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친, 즉 요리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갖습니다. 그분은 그 영이 되셨고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이 두 영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통을 체험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에 의해 다루어진 네 가지 사항들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바울의 영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문제들을 직면할 때 그것들은 그의 존재로부터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이 서신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항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상에 대한 깊고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의 상을 대할 때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바울의 방법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주 분명해질 때까지 이 네 구절 사이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처음 10장들의 깊이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의 깊이를 만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